예,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하나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신학자들이 두 개 구절에 별명을 붙여놓았어요. 별명을 붙인 두 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는 위대한 분부, 또 하나는 위대한 계명이에요. 위대한 분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가 많지만 주동사는 딱 하나예요. 뭐죠? 예, 제자 삼으라. 이거 제가 목사님들 가르치면서 물어봐도 모르는 걸 우리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다 같이 제자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분부예요. 그럼 위대한 계명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구절에 있어요. 간단합니다, 명령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예, 이것이 위대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계명이라면 우리는 이 계명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석상이었습니다. 그날의 만찬 석상 분위기는 다른 날과 많이 달랐어요. 식사를 하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얼마나 이 말이 충격적이었던지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조차 감히 나서지 못하고 턱짓으로 요한보고 물어보라고 시켰어요. 오늘 본문 전후를 자세히 읽어보면 만찬 석상의 자리 배정이 몇 개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유대인의 문화권은 동양 문화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식탁은 서양 식탁이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 식탁이 아니고 우리나라 밥상이에요. 어떻게 만찬을 즐겼는가? 큰 쿠션을 왼쪽 귀드랑이에 놓고 45도로 누워서 손으로 만찬을 먹었어요. 제가 내과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위가 왼쪽으로 있어서 소화가 잘 될 것 같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젓가락 문화니까 이게 불가능하지만 손으로 먹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중에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을 수 있었지요. 테이블에서 먹고 책상다리하고 먹었으면 무슨 수로 그 발을 꺼내갖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45도로 누워있으니까 식사 도중에 그냥 발 뒤에 와서 향유 붓고 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바로 앞에, 앞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 요한이 있었어요. 13장 23절 보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걸 식탁에서 막 눕느라고 애를 써 그려놨는데 그게 아니에요. 45도로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약간만 몸을 털면 품에 안기듯이 누운 게 되잖아요. 그 요한의 맞은편에 누가 있었는가?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턱짓으로 요한에게 시켰어요. 네가 물어봐라. 34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25절 그가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이렇게 뒤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님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팝니까?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주는 그가 나 바로 그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어떤 분은 조청에 찍었다고 그러는데 조청 아니고요, 식초에, 유대인들은 초에다가 찍어 먹었어요. 초에 찍어서 가롯 유다에게 줍니다. 가롯 유다가 그 떡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롯 유다가 떠나가자 예수님이 이 떠남을 또 얘기하는데 누구의 떠남인가? 예수님의 떠남이에요. 그런데 이 떠남은 잠시 떠남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날의 만찬석상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과 함께해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거든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교회는 세워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가? 제자들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늘 이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 곁을 떠난다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곁을 떠나도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만 지키면 교회는 망하지 않을 거야. 아니 오히려 더 부흥할 거야.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왜 새 계명인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구약에는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었나요?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율법책으로 알려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미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왜 새 계명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며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 붙은 하나의 수식어구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명령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운 사랑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그런 사랑의 명령이 아니에요. 여기에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생각한 사랑, 세상이 말하는 정도의 사랑, 유행가에 나오는 사랑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비록 겉으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이 사랑의 명령은 우리가 과거에 알아왔던 그런 세상의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특징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섬기는 사랑. 섬기는 사랑. 가슴에 콱 박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섬기는 사랑. 유대인의 만찬은 먼저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씻는데 신기하죠? 그들은 발을 씻었어요. 발을 씻으면 손도 씻게 되겠죠? 아마 사막 나라에서 샌들을 신고 오래 여행해서 생긴 습관 같아요. 이 손님이 오면 보통 그래서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었어요. 이 하인이 없으면 어떡하는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씻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 최후의 만찬 석상에는 하인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씻어주면 돼요. 그날 보면 물항아리도 있었고 대야도 있었고 수건도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날 베드로는 요한을 째려보며 빨리 안 씻기고 뭐하냐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은 그날따라 버텼습니다. 왜 맨날 나냐?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발을 씻지도 못한 채로 식사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밝혀놓았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뭐가 난지라?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누가 높은가 하고 다투는 상황 가운데서 누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상대를 향한 아주 원망의 마음,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음식이 잘 입에 들어왔겠어요? 그때 그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대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발을 씻깁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그 장면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십시오. 발을 씻기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물 떠서 발 씻기고 물 버리고 새로 물 받아 또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참 시간이 지났겠죠. 그렇게 발을 다 씻기시고 나서 주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겉옷을 벗고 씻기셨거든요.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당신은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참 침묵이 흘렀겠죠. 주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높다고 서로 자존심 세우고 다투지 말고 서로 섬기거라. 이 아주 건전한 교파 가운데 하나 형제교회라는 교파가 있어요. 미국은 조금 다른데 이 브레트렌 형제교회 아주 건전한 교파인데 거기는 교회 의식에 주의 만찬과 침례 외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발 씻김 수건입니다. 저도 사실 목회 초기에 이것을 우리 교회에 하나 도입을 할까, 발 씻을까 그 정도로 고민했어요. 발을 씻어보셨나요? 저는 어떤 모임에 가서 발을 씻어봤어요. 다른 사람의. 참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달라요. 요즘 교회 안에 섬김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마도 사회의 영향일 거예요. 왜요? 요즘 세상은 모두가 자기만을 생각하잖아요. 내 고통, 내 아픔, 내 가정, 그저 나만 생각해요. 모든 게 나예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모두가 자기 사랑에 함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왜 오늘 이렇게 우리 사회가 소득 3만 불을 넘고 잘 살게 되었는데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기 어려운가요? 왜 날이 가면 갈수록 문명은 발달하는데 우리의 삶이 더 팍팍해져 가는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두가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잘못된 흐름이 오늘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의 주가 되어 주인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섬기거라. 섬김은 사실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죠. 교회 안을 말하면 뭐 교사, 식당, 카페, 목자, 성가대, 주차 안내, 반찬 봉사, 수 없는 섬김이 있어요. 그런 섬김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본문을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복을 얻었는데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기로 선포를 했습니다. 사실 유학생활 동안 계속 제가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안 했거든요. 제가 다시 하겠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얘기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해서 이거 잘못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섬김은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요즘 과거에 많은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하던 섬김 가운데 점점 없어지는 게 뭐냐 하면 가정에 손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식 삼찬, 또 반낙, 반찬을 하나 해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목장교회 다 집에서 모였어요. 교회에서 안 모였어요. 아이들 한번 왔다 가면 집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래도 매주 섬겼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목장교회를 모이더라도 적어도 한 학기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목원들 집에 돌아가면서 한번 모여보세요. 반찬해 갖고 가서 세 가지 반찬만 딱 하고 목장교제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왜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물질에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자들을 지나치지 말고 섬겨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섬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까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섬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첫 번째는 섬기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랑.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랑. 이건 역시 가슴에 꽉 담으세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그날 최후의 만찬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싸우고 있었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체포대가 도착하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용서하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을까요? 안 씻겼을까요? 씻겼지요. 전 상상해 봤어요. 어떻게 그 발을 씻겨요? 그냥 주먹으로 그 발을 내리쳤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다 씻기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참 유다 악해요. 그 마음을 이미 품었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겼으면 거기서 엎드려졌으면 구원 얻었을 텐데. 저는 C.S. 루이스를 아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신학적인 성경의 진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C.S. 루이스는 평신도예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사랑에 대해 기록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처받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곧 상처받게 될 것이다. 만일 상처받기를 원치 않거든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 당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 심지어 동물에게조차도. 당신의 마음을 굳게 철장 안에 가두라. 그리고 적당한 예의와 고상한 취미로 당신의 마음을 동여매라. 그러면 당신은 결코 상처 입지 않으리. 그러나 한 가지, 그 안에서 당신의 마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굳은 마음으로,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할 단단한 마음으로, 그리고 누구도 치료하지 못할 치료불능의 마음으로 점차 변해갈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상처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사랑은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 상처받으며 사셨어요. 그가 도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형제,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그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그들을 찌르는 그들을 향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떠나가겠다고 하니까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큰소리쳤던 그가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 갈릴리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고기를 구워놓고 조반 드신 후에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그 양이 어떤 양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사신 귀한 양을 성공한 제자가 아니라 실패한 제자, 자기를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제자에게 주님은 최초로 맡기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인형 얘기 하나 하고 제가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남자아이 셋을 낳고 마지막 넷째로 늦둥이로 딸을 낳은 집안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아빠는 그의 이름을 꽃님이라고 지었습니다. 꽃님이는 행복하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약간 자라고 나서 좀 외로웠어요. 왜? 다 짐승들만 있거든요. 남자들만. 그걸 안 아빠가 어느 날 예쁜 여자 인형을 사다 줬습니다. 꽃님이는 너무 그 인형을 사랑해서 별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때부터 이 별님 인형은 꽃님이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의자를 따로 해서 옆에 있었고, 물론 침대에서 같이 데리고 잤고, 목욕을 할 때도 옆에 별님 인형을 놓고서야 목욕을 했어요. 세월이 가며 이 별님 인형은 누더기 인형이 되어갑니다. 눈이 튀어나오고 팔이 부러지고, 어느 날 이 가족이 강원도로 여행을 갔어요. 호텔에서 꽃님이가 깜빡 잠이 들어 아빠가 탁 안고 차에 싣고 서울을 향해 한 시간 이상 달려왔는데 그때서 꽃님이가 깨자마자 별님이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한 시간 반을 달려왔지만 차를 그대로 돌려주고 식구들 중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별님 인형이 꽃님이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족은 다 알았거든요. 호텔에 갔더니 없어요. 온 호텔을 뒤져 어디에서 찾았는가? 쓰레기 하치장에서. 직원을 나무랄 수 없었어요. 왜요? 그건 누가 봐도 쓰레기장으로 가야 할 누더기 인형이었어요. 아무리 친절한 호텔 직원도 그걸 주인에게 찾아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 떨어진 인형. 세월이 흘러 꽃님이는 자라 집을 떠났습니다. 부모님들은 꽃님이가 가지고 놀던 모든 물건을 다 정리했지만 이 별님 누더기 인형은 유리상자에 넣어 장롱 안에 넣어놓았어요. 왜요? 훗날 꽃님이가 시집가서 딸을 놓으면 이 인형을 수선해서 선물로 주려고. 미국에는 제가 가서 놀란 거, 인형 수선비가 우리나라 사람 수술비보다 비쌉니다. 왜 그러냐? 수선을 하는데 30년 전에 그 옷감, 30년 전에 그 단추를 그대로 구해서 고쳐야 되거든요. 굉장히 값이 비싸요. 여러분 이제 질문해 보세요. 무엇이 그 누더기 인형, 별림 인형을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 별림 인형에게 가치가 있어서? 아니요. 그건 누더기예요. 그렇게 친절했던 호텔 직원조차 주인을 찾을 생각도 못한 누더기 인형이었어요. 여러분, 누더기 별림 인형을 가치 있게 만든 것은 그 안의 가치가 아니라 그 별림 인형을 향한 꽃님이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더기였을 때에,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자격 전혀 없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치 있는 자가 되었는가? 1억짜리, 1조짜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정도의 가치 있는 자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해 못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더기 인형이에요. 우리 안을 보세요. 뭐 선한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귀한 누더기 인형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이 땅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계명을 부탁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얘들아, 너희 주위에 있는 나의 누더기 인형들을 사랑에 닿아오. 아멘.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내 기준에 맞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그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주님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우리 이런 공동체 만드십시다. 고난주간에 이 계명 모두 받고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도가니,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명상 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두 손 가슴에 얹으겠습니다. 오늘 단 하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고난 주간에 내게 주신 계명 제가 받을게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맺혀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누군가를 향해 이 고난 주간에 해결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일 우리는 사고로 이 땅을 떠날지도 몰라요. 얘들아, 너희 주위에 있는 누더기 인형들을 사랑해다. 나의 누더기 인형. 주님, 내 마음에 끄리낌이 있고 섭섭한 모든 누군가를 향한 이 마음, 성령께서 오늘 없이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내놓습니다. 우리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혈의 손으로 부족한 우리의 손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작은 손에 하나에 아버지 담을 쌓고 살았던 것, 섭섭한 마음을 쌓고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소. 누더기 같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가족을, 내 형제를, 내 모험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상처 입은 자들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남겨주고 주의 능력 안에 우리를 붙들어 올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최후의 만찬 속상에서 우리를 향한 그 명령 섬기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고 받아주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볼 때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승리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 주님, 우리가 만찬 석상에 있지 않아 주님이 내 발을 씻기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이 물로 우리의 발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씻긴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누더기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찬 석상에 나를 향한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이해했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흘어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들은 이후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내 가족과 옆에 형제와 모근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